테드 힐데브란트 박사, 잠언 22. 6. 자녀를 훈련시키십시오. 영상. 그레이스 신학저널 9.1. 1988. 3대 19. 저작권 2024 테드 힐데브란트. 잠언 22장 6절을 가르치면서 아이를 마땅히 행할 길로 훈련시키라고 하는 테드 힐데브란트 박사, 디아어, 테드 힐더브랜트. 입니다. 잠언 22장 6절의 발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구절은 잠언서에 나오는 아주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아이를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련시키십시오. 그리고 그는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구절을 탐구하고 그 잠재력과 잠재적인 문제도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구절은 수년 동안 부모의 조기 자녀 양육의 중요성에 대한 격려와 강조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위로가 되어 아이를 어려서부터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유아기 양육에 참여하도록 부모들이 격려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당신이 자녀 양육을 올바르게 하면 당신의 아이가 옳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들을 올바로 훈련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결과는 보장됩니다. 그리고 그는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는 현재 문화의 혼란 속에 있는 많은 부모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또한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가 최선을 다해 아이를 훈련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희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때 잘못된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늙은 탕자가 돌아와서 아이에게 마땅히 가야 할 길을 훈련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늙어서도 그곳을 떠나지 않고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그 관점에서도 희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는 자녀를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련할 가능성이 있고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염려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안한 부분도 있는데 잘못하면 어쩌지? 엉망이 되면 어쩌지? 당신은 아이에게 영구적인 손상을 주어 아이가 늙었을 때 곧게 가지 않고 길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으로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불확실성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가 젊은 부모였을 때 네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제 그들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가야 할 길을 올바르게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와 일의 제약, 가족과 함께 발생하는 기타 상황으로 인해 무엇이 옳은 일인지 아는 것이 매우 복잡해졌을 때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이들을 보내기에 적합한 학교는 어디입니까? 아이가 하기에 적합한 활동은 무엇입니까? 삶의 분주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가족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이가 잘 나왔으니 아이도 잘 나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모가 선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게 항상 작동하나요? 좋은 아이는 항상 좋은 부모임을 증명합니다. 그게 항상 맞나요? 그러면 나쁜 아이는 어떻습니까? 앙상한 손가락이 나와서 당신이 나쁜 부모라고 비난합니다. 그 아이는 길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그를 제대로 훈련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만일 그가 거기서 떠난다면 그의 유아교육에 문제가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것도 항상 옳나요?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것들 중 일부를 탐구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이 구절의 현재 용법의 종류와 용법이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탕자의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하나님 자신이 그 고통에 참여하셨다는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견된 자들을 돌로 치는 성. 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이라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하였을 것이니라. 그리고 당신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고통과 애통함을 보고 내가 너를 좋은 것으로 모았을지라도 너는 그 일부를 얻지 못하리라. 호세아 11장 1절은 또 다른 것이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나는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렀습니다. 부르심을 받을수록 그들은 더욱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바알들에게 제사를 드리며 우상들에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모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거나 할 수 있는 것을 시도했거나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 괴로워하는 데서 오는 고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과 그의 자녀들을 암탉처럼 모으려는 소망에 대해 한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자녀로 모아 자기에게로 모으셨고 그 아들은 그릇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잠언 10장 1절에서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부모에게 큰 감정적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크다. 그리고 많은 부모들이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 논의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종의 소개를 한 다음 강 용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훈련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런 다음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하나로 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잠언은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속담은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을 장르라고 합니다. 유명한 장르입니다. 그것은 잠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잠언은 일반 문학과 다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이 성경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실이어야 합니다. 예, 사실입니다. 하지만 속담에 따르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잠언 10장 4절에 손이 게으르면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손은 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항상 사실인가요? 손이 느슨하면 가난이 발생합니다. 게으르게 자라서 부자가 된 아이들을 아시나요? 그들의 부모는 부자였고 그들에게 돈을 주거나 우연히 거기에 있었던 어떤 일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행함이나 자신의 부지런함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혹은 부지런한 사람의 손이 부자를 만든다. 그게 항상 사실인가요? 나는 정말 열심히 일하지만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많은 사람들, 특히 어린아이들, 밀레니얼 세대, Z세대 같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집을 구할 생각을 하고 집을 사러 나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격은 얼마입니까? 40만 달러 이상. 그리고 이 아이들은 대학에서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걸 어떻게 해서? 하지만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한 사람의 손은 부자를 만든다. 글쎄, 정말 항상. 좋아요. 부지런한 사람들을 보셨나요? 나의 아버지는 극도로 부지런했고 수년 동안 공장에서 온갖 복식 일을 했으며 땅콩을 만들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리치먼드 북부의 부자 올리버 앤서니, 알러버 앤서니가 부른 노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는 자신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돈이 아무 가치도 없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아버지는 평생 동안 그렇게 하셨죠. 결코 부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나보다 인생에서 훨씬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니 조심해. 잠언은 약속이 아니다. 역사는 법이 아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다양한 장르의 성경을 어떻게 다르게 이해해야 하는지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실에 다르게 접근합니다. 그들은 진실을 제시하지만 특정 문학 장르 내에서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역사는 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역사서에서는 무엇을 발견하나요? 아브라함은 아내에 대해 거짓말을 합니다. 그는 사라,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내 여동생이에요. 그 사람은 내 여동생이에요. 그는 바로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나중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죽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 당신이 내 여동생이라고 말해보세요. 그래서 그들은 나에게 그것을 꺼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는 내 여동생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런 거짓말을 두 번이나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삭은 흥미롭게도 그의 아내 레베카에게도 같은 일을 합니다. 좋아요. 이제 그것들이 역사에 있는지 질문해 보세요. 그게 사실인가요? 글쎄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가요? 우리 여동생이니까 거짓말을 하세요. 그녀는 당신의 아내이고 당신은 그녀를 당신의 여동생이라고 부릅니다. 좋아요. 아니, 그건 역사야. 그것이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을 해야 하거나 해야 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해야 할 일이나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렇죠? 응. 밧세바에 대해 말해주고 우리아에 대해서도 말해주세요. 우리아가 돌아옵니다. 다윗은 자신이 밧세바와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를 술에 취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는 우리아를 요단강 건너편 요압에게 돌려보내며 야, 그들을 거기 앞에 두고 뒤로 물러나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시오. 요압은 그들을 맨 앞에 세웁니다. 그들은 뒤로 물러납니다. 우리아가 살해당했습니다. 요압은 다윗아, 다 해결됐다고 말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아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하기까지 하라. 당신이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 다윗과 맞서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한 일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정말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 때 행한 일, 그가 행한 일은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역사를 따르지 않고 그렇습니다. 역사가 사실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마땅한 의무나 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역사와 법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두 가지 다른 장르와 것들입니다. 법은 어떻습니까? 마다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2장 29절에서 마다들은 자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도 적용됩니까? 우리의 첫째 아이는 리브가였고 그 아이는 하나님께로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나의 다른 아들인 맏아들 제커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흠,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렇게 합니까?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법이었지만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모든 법률을 그렇게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날 사람들은 랍스터를 먹습니다. 법에 대해 질문해야 합니다. 예언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합니다. 그들이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사야서 20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사야는 3년 동안 벌거벗고 돌아다녀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하나님은 특정한 때에 그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아하스나 이스라엘 왕 중 한 사람에게 전할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 특별한 상황에 대한 특별한 메시지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인가?
예.
그 왕에게. 예, 그를 다시 언약으로 부르십니다. 예, 그러나 그의 메시지는 또한 불의한 옷을 입고 돌아다닌다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나쁜 옷을 입고 돌아다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좋아요. 그러므로 선지자가 행한 일은 반드시 항상 규범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이 예언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는 규범적이거나 법률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실이 다양한 장르의 문학을 통해 이동하면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지혜문학은 법이 아니다. 지혜문학은 법이 아니다. 전도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인생을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들이 나에게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일어난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왜 그토록 현명했을까? 그리고 나는 이것도 헛된 일이라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허영, 허영, 모든 것이 허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편화해야 하는가? 그게 항상 사실인가요? 그리고 지금 이 전도서에 나오는 코엘렛이라는 사람은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혜 문학입니다. 그것은 생각해보고 생각을 자극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진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이 지혜 문학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묵시적인 문학. 묵시문학이 사실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이 묵시적인 문학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요한계시록에 이 모든 짐승들이 뛰어다니고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묵시문학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거나 법으로 받아들일 의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혜 문학이나 그와 유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의도가 없습니다. 묵시문학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7장, 예를 들어 다니엘 7장은 이내 짐승이 물과 땅에서 나오는 꿈과 그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네 마리의 짐승이 밖으로 나가면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까? 그게 역사인가요? 그리고 당신은 그것이 종말론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짐승과 그들이 만든 느부갓네살의 큰 신상과 사물과 스탠드는 무엇인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이 묵시적인 문학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여기 이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일종의 미래적 종말론적 세계 종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종종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분명하지 않습니다. 전할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 특별한 상황에 대한 특별한 메시지, 이러한 이미지 중 일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종말론적이다. 그것은 역사가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법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시를 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언이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때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속담이다. 그리고 문학 장르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어리석은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이 됩니다. 잠언 10, 1. 그게 항상 사실인가요? 현명한 아들은 행복한 아버지를 만든다. 아들은 현명하지만 아버지는 집안일을 하지 않고 있고, 현명한 아들이 아버지가 떠났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어미의 근심이니라 응. 그런 일은 보통 일어나는 일이야. 어머니는 엉뚱한 아이, 방탕한 아이를 낳는 고통을 느끼지만 그것이 항상 사실일까요? 아니요. 때로는 어머니가 개입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머니도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문제를 겪게 됩니다. 잠언 10장 4절에 앞서 언급한 손의 느슨함은 가난함을 가져온다. 그게 항상 사실인가요? 내 아들은 여기 보스턴에서 몇몇 사람들과 일했는데 한 남자는 항상 상사들과 골프를 치러 나가고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승진할 때가 되면 내가 그를 훈련시키려고 노력했고 너는 열심히 일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당신은 열심히 일하고 일을 잘합니다. 당신은 정시에 나타나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합니다. 그러면 항상 승진으로 이어지나요? 아니. 늦게 들어오고 나가서 하루 종일 골프를 치는 놈이 승진할 때가 되면 쿵! 승진한다. 당신은 그게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글쎄, 그게 바로 그거야. 어쨌든 손이 느슨하면 가난해진다는 말이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부지런한 손이 부자를 만든다. 내가 말했듯이 나의 아버지는 내 인생에서 본 사람들 중 가장 부지런한 사람 중 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열심히 일했지만 실제로는 부를 얻지 못했습니다. 나는 일해왔습니다. 평생 교수로 일했기 때문에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셔야 했는데 저는 교수 생활을 하는 등 평생 즐거웠던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그것은 학업입니다. 그가 했던 육체 노동과는 매우 다릅니다. 악인이 두려워하는 일이 그에게 임하면 의로운 소망이 이루어지느니라. 잠언 10시 24분. 악인이 두려워하는 일이 그에게 임하고 의인의 소원은 이루어지느니라. 그게 항상 사실인가요? 시편 72편 73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은 망하고 악인은 형통하느니라. 하나님, 왜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그는 악인이 형통하다는 사실을 두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잠언은 악인이 두려워하는 일이 그에게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악인은 실제로 의인이 마땅히 바라는 것을 다 얻었다고 했습니다. 단지 잠언이 절대적으로 보편화된 진리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줄 뿐입니다. 속담을 붙잡고 그것을 인생의 보편적인 진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속담이다. 그런 것이 보편적인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겉등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그저 그런 속담일 뿐입니다. 속담에는 해야 할 일이나 해야 할 일 같은 요소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잠언 19장 4절에서는 부가 많은 새로운 친구를 불러옵니다. 글쎄요, 그게 어떤 친구인가요? 아시다시피 부는 새로운 친구를 데려오지만 잠언에서는 이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표현합니다. 부는 새로운 친구를 데려오지만 가난한 사람은 친구에게서 버림받습니다. 당신은 그게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잠언은 이봐,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때로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하는 지혜 문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가 많은 친구를 데려오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친구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잠언 19장 6절의 다음 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대한 사람에게 은혜를 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됩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선물이나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붐을 일으키고 많은 친구를 얻습니다. 당신은 글쎄요, 그건 정말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기반은 우정인가요? 그리고 이 속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바로 그거야. 친구. 선물을 주는 사람은 많은 친구를 끌어당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대한 사람의 호의를 구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오랫동안 회계사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우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믿을 수 있는지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당신을 정말로 좋아하고 진정한 친구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당신이 가진 돈을 쫓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뱀을 부리거나 훔치려 하거나 당신이 그들에게 조금씩이라도 줄 수 있는 혜택 중 일부를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랬고 많은 부자들은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의 우정에 대해 항상 회의적이었습니다. 당신에게 돈이 있든 없든 그들이 당신의 진정한 친구인지 그들이 당신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등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대한 사람의 호의를 구합니다. 그것은 단지 그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잠언 19장 7절, 잠언 19장 4절, 6절, 7절, 이 모든 것이 다 잠언의 일종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형제는 모두 그를 미워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형제들은 모두 그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항상 형에게 다가와서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당신은 내 형제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가난한 사람의 형들은 그를 미워하게 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의 친구들은 얼마나 더 그에게서 멀어지겠습니까? 여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의 형제는 결국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곳에서 증오를 받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그가 궁핍하고 물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잠언, 어떤 잠언은 그것이 어떻게 되어야 하고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말하지 않지만 그것은 단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 일부는 그것이 너무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잠언은 다시 돌아와서 아니, 우리는 실제 삶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도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은 재미있습니다. 가끔 잠언을 보면 이런 장난기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를 모순된 잠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니면 잠언에 관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인 볼프강 마이더, 울프갱 마이더,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공부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5개, 10개 언어를 읽습니다. 그래서 그는 러시아 속담과 다양한 독일 속담, 기타 영어 속담 등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 속담의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200페이지 정도 되는 사전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모든 잠언을 모은다거나 독일 잠언에 들어가 다시 책, 큰 책, 러시아 잠언 등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속담을 살펴본 후 이 사람은 속담이 무엇인지 정말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성경 연구 사람들은 볼프강 마이더, 울프갱 마이더, 가 누구인지조차 모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마이더, 마이더, 라고 말하면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가 전 세계의 속담을 조사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는 현재 그 문화권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많은 속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들을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속담과 다양한 문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관한 수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뒤틀린 잠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발생하는 뒤틀린 잠언 중 일부를 가지고 놀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친숙한 영어 예를 사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잠언에는 어떤 재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잠언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오는 신성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붐, 여기 잠언에 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진리이므로 보편적이고 절대적입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잠언은 그런 식으로 기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잠언과 시를 사용하십니다. 잠언에는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잠언 31장을 보면 이 말을 꺼내서 미안하지만 잠언 31장은 정결한 여인, 폭스바겐, 고결한 여인의 아름다운 곡조입니다. 거기 끝에는 아름답고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크로스틱이다. 그래서 A, B, C, D는 알파벳을 통해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알파벳이 22절이기 때문에 길이가 22절인 이유입니다. 어쨌든 제가 말하려는 것은 그렇습니다. 잠언의 아름다움 속에서 여기에 등장하는 문학적인 것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 딸 하나는 어렸고 나타냐도 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형 인간이 되려고 노력했고 이제 아침형 인간과 밤형 인간이 있고 그 둘은 결코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진지한 밤을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녀는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출근합니다. 나는 진지한 아침형 인간이다. 그래서 아침 5시에서 8시가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그리워합니다. 젊을 때는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와 50년 동안 훌륭한 아내와 함께 살고 나면 그리움을 깨닫고 그것을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의 DNA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딸아, 나는 딸을 깨워서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학교에 가려면 일어나야 하고 아침에 몸이 가득 차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면 맙소사, 달려가세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속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모두가 그것이 속담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약간의 추진이 이루어집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래서 요점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정시에 출근하고 실제로 저는 30분 일찍 출근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설정과 물건을 가지고 있고 당신이 늦게 퇴근할 때 그것이 당신이 적어도 내가 일했던 방식대로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습니다. 이제 내 딸은 실제로 가장 뛰어나고 내 아이들은 모두 나보다 똑똑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내 딸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이것을 내 얼굴에 다시 채찍질했습니다.
오, 예.
아빠, 이런 속담을 하고 싶으신가요? 좋아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녀는 나에게 다시 온다.
그래요, 아빠.
하지만 두 번째 쥐가 치즈를 가져요. 두 번째 쥐가 치즈를 가져갑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얻지만 두 번째 쥐가 치즈를 얻습니다. 첫 번째 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8. 덧 좋아요.
그래서 두 번째 쥐가 치즈를 얻습니다. 즉, 그녀가 말하는 것은 일찍 일어나면 벌레를 얻지만 때로는 두 번째 쥐가 치즈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첫 번째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단지 똑똑한 채찍이라면 우리는 그걸로 재미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나를 격추시켰고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전적인 영어 속담입니다. 부제는 마음을 정하고 성장한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부제 사진을 보면 누군가가 떠나고 그들의 부제에 대해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애틋해집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였습니다. 내 아내는 버펄로에 백업되어 그곳에서 학교를 다녔고 부제로 인해 마음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고 일을 하고 공간의 분리로 인해 부제는 마음을 더욱 애틋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래, 나도 알아요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부제가 마음을 방황하게 만든다는 것인가? 이제 그것은 다른 견해입니다. 부제는 마음을 정하고 성장한다. 와 의부제는 마음을 방황하게 만든다. 그리고 두 사람이 헤어지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갑자기 그녀가 보이고 누군가에게 구애를 받고 그녀가 가거나 그가 가버리고 부재로 인해 마음이 방황하게 됩니다. 당신은 애무하고 방황하면서 그곳에서 연극을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마이더와 다른 사람들이 이 뒤틀린 속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담을 가져와서 흥미로운 상황으로 비틀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재는 마음을 더욱 애틋하게 만듭니다. 예, 하지만 부재는 마음을 방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니면 눈에 띄지 않게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분리되었을 때 눈에 띄지 않게 마음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양한 길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일종의 충돌하는 속담, 뒤틀린 속담 등의 두 가지 속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대적인 예는 배우기에 너무 나이가 많은 경우가 아닙니다. 배울 수 있는 나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늙은 개에게 새로운 재주를 가르칠 수는 없다는 속담도 있다.
좋아요.
배우기에 너무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늙은 개에게 새로운 재주를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종의 충돌하는 두 가지 속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점은 이것이 지혜 문학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기대합니다. 당신은 충돌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충돌은 인생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고 배우기에 너무 늙지 않기 때문입니다. 늙은 개에게 새로운 재주를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충돌이 발생하면 나이가 들면서 배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가능하다면 잠언 자체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잠언 26장 4절과 5절 전체 영상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그러므로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좋아요. 그래서 당신은 바보를 만난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바보의 어리석음에 따라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그 사람과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다음 구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잠언 26, 4. 잠언 26, 5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속담상입니다. 잠언도 잠언 10장부터 29장까지의 속담속담이나 문장에서 짝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26, 4와 5가 함께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다른 비디오에서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구절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고 했습니다.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리라. 이제 당신은 신성한 암소를 얻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주 어리석은 남자를 만났어요. 내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겠느냐? 아니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아니하겠느냐? 성경은 두 가지를 모두 말합니다. 당신은 모순과 같다고 말합니다. 정경을 정리하던 초기 사람들조차 결국 잠언을 발레고메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안티, 엔타이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네고메나, 네고미너는 그리스어로 반대하는 말, 즉 반대하는 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잠언은 에스더서처럼 반대받는 책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가는 아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나 아가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있어야 합니까? 20세기에는 어머니도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다. 그래서 여기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글쎄, 성경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26, 4.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에 따라 대답하고,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에 따라 대답하지 마십시오. 모순되므로 그것은 성경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표준적인 지위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서의 다섯 가지 발레고메나 중 하나에 넣었습니다. 잠언입니다. 괜찮아요. 이런 것들은 충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충돌은 사물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잠언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속담을 읽을 때 뒤집을 수 있나요? 뒤집을 수 있나요? X라면 Y는 참입니다. X라면 X를 하면 Y는 참입니다. 그럼 뒤집을 수 있나요? Y이면 X는 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일종의 if된 문입니다. 너희가 만일 아이에게 행할 길을 가르치고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면 그가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면 잘한 것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그게 사실인가요? if then을 뒤집을 수 있나요?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부자라면 당신이 열심히 일했음이 분명하고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 증명됩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류입니다. 그건 논리적 오류입니다. X이면 Y이고 전환하여 Y이면 X라고 말하면 첫 번째 진술이 참일 수 있지만 두 번째 진술이 전혀 참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오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조심해야 합니다. 훈련을 잘하면 좋은 아이가 됩니다. 훈련을 잘하면 좋은 아이가 됩니다. 잠 22.
6.
훈련을 잘하면 좋은 아이가 됩니다. 좋은 아이였다면 좋은 훈련을 받았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모른다.
좋아요.
이는 논리학과 철학 분야에서 잘 연구되어 온 if-then 문의 논리적 오류입니다. 그럼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나쁜 자녀를 둔 좋은 부모의 예가 있습니까? 나쁜 자녀를 둔 좋은 부모의 예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나쁜 자녀를 둔 좋은 부모의 예가 있습니까?
좋아요.
전형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로서 잘못한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 구절이 저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돌이켜보면 후회가 되기도 해요. 다시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도 갇혔어요. 나도 갇혔어요.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훨씬 더 나은 훌륭한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주로 나에게는 정말 좋은 아내가 있었고, 불행하게도 내가 포기한 많은 느슨한 결말을 그녀가 집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면에서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모로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잠언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구절이 나에게 도움이 됐다.
좋아요.
이사야 1장 2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콜 어마어 마어 야웨이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입니다.
좋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뭐라 했어? 아이들을 내가 기르고 키웠으나 그들이 나에게 반역하였느니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볼 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키우고 키운 아이들 하나님은 완전한 아버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내가 기르고 키웠으나 그들이 나에게 반역하였느니라 좋아요. 하나님은 완벽한 부모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타락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등등. 등등. 그러므로 이런 속담을 취하여 보편화하고 절대화하여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을 조심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자녀를 훈련시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다. 나는 사막 한가운데서 그들에게 음식을 먹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였고 이전에 한 번도 행한 일이 없는 기적으로 그들에게 공급하였느니라. 그런데 내 아이들이 나에게 반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로 인해 느끼는 고통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2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약속이 아니며 좋은 부모,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있지만 반항적인 자녀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처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나쁜 부모가 되어 좋은 아이를 낳는 것이 가능할까요? 당신은 아니, 나는 그것에 대해 모른다고 말합니다. 나쁜 부모가 좋은 아이를 낳는 사례가 있나요?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 말해주세요. 구약의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기원전 1000년 전에 다윗보다 먼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윗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를 이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여러 상황, 몇 가지 상황에서 사무엘을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 대해 말해주세요. 구약 성경에는 보석과 같은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내가 구약을 좋아하는 이유는 구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게도 그가 행한 크고 큰 문제와 큰 악이 있음이 드러납니다. 역대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에서 여러 아내와 첩들과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왕국을 10지파와 2지파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려는 것은 성경은 거의 아브라함에게 사마귀를 보여주고 문제를 안고 모세도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영웅들은 거의 모두 사마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나빴던 지금 우리 문화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이제 일종의 발레인 몇 가지 예가 요셉입니다. 우선 모두가 요셉에게서 오만함을 찾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셉은 정말로 보석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또 다른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주 건너뛰는 사람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보고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 정말 대단해요. 그는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이봐. 사울은 왕이야. 내가 다음 차례야. 다윗은 여기서 나가라고 말하는 대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나는 다음 줄이다. 요나단은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는데 이는 다윗이 바로 당신이라는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나단, 거기에는 어떤 질투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단지 아름다운 지지, 다윗을 위한 요나단의 지지. 그래서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나갑니다. 그와 그의 무기병은 밖으로 나가서 몇백 피트 높이의 절벽인 와디 수에니트, 와디 수어니트를 올라갑니다. 그들이 올라가니 블레셋 사람 20명이 머리를 때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나단은 싸운다. 그는 큰 용사인데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 20명이니 모니를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전사 같은 성격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올라가서 그들을 제거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올라가서 그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 위대한 용기의 사람, 위대한 용기의 사람, 그저 좋은 친구였습니다. 내 말은 데이비드와 요나단은 그런 우정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두 사람은 정말 끈끈한 우정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아버지와 함께 죽임을 당하자 눈물을 흘립니다. 거기에 있는 열왕기상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죽입니다. 열왕기상이 아니고 사무엘하입니다. 다윗이 애도하는 사무엘하 2서의 시작 부분을 보십시오. 그는 사울과 요나단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조나단이 승자입니다. 사울은 아버지에게 정말 바보였습니다. 조나단은 보석처럼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부모가 좋은 아이를 낳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다른 예가 있습니다. 즉, 부모는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는 현재 대법원에 계신 클라렌스 토마스, 클레런스 타머스를 생각합니다. 정말 훌륭하고 멋진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비판을 받으러 오고 있습니다. 정말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클레런스 타머스는 그의 조부모님에 의해 자랐습니다. 그래서 조부모님이 개입하여 이 친구를 가난과 사물로부터 키워냈고 이제 그는 수십 년 동안 대법원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클라렌스 토마스, 클레런스 타머스는 부모가 일을 하지 않는 훌륭한 예입니다. 나는 모든 세부 사항을 모른다. 그에 관한 책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는 그런 보석이기 때문에 아마도 읽을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조부모님이 그를 키웠어요. 성경에서 요아스는 아달랴를 피하고 열왕기하 11장에서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 요아스가 양육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키우고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그 신부님의 훈련 덕분이었는데 그에게 아주 도움이 됐어요. 다른 때에는 혼합 양육이 있습니다. 제게는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당시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들어와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녀에게는 두 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는 술에 취해 집에 와서 EX4짜리를 가져와 벽에 걸어 놓았습니다. 다음 날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을 향해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이 X4를 벽에 밀어넣고 자신이 그 일을 했을 때 아이들을 향해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문제에 직면해야 했고 이것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따라서 부모 중에는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부모가 있고 정말 엉망인 부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월즈 페인의 또 다른 예는 TV의 비즈니스 채널에 있습니다. 또 그는 아버지가 떠났기 때문에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많잖아요. 내 딸이 생각나는데 어차피 아버지는 도망가고 아이의 생활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데 알고 보니 아이는 보석이라던가 벤저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요. 가장 나쁜 문제는 그가 오하이오 주립대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에 대해 그다지 불리한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고 아버지가 구제금융을 가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좋아지고 일부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복잡하고 일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인생은 복잡합니다. 잠언은 그 내용에 있어서 더욱 특이합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가 늙어가는 타이밍을 잘 맞춰서 아이를 훈련시키더라도 아이는 결코 늙지 않습니다. 그는 차에 치이거나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사고를 당하고 아이가 죽고 영원히 늙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도 타이밍 요소가 있습니다. 아이를 올바르게 훈련시킬 수 있지만 타이밍이 상황을 망칠 수 있습니다. 탕자는 자기 길을 잘못하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탕자가 되어 나가서 장난을 치다가 갑자기 펜타닐 같은 것, 마약 같은 것에 빠지게 되고 붐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회개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고, 결국 아이가 죽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야생의 아이, 어렸을 때 야생이었던 아이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들은 어렸을 때 거칠고 길들일 수 없는 종류의 일이었고, 늙으면 그 모습을 되돌립니다. 예를 들자면 아마도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이 그 앞에서 죽는 일 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도 중 한 사람인 열심당원 시몬이 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은 일찍이 열심당원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바꾸셨습니다. 내 아내가 보살펴 주곤 했던 폴리라는 남자가 생각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똑똑하고 정말 좋은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실제로 심각한 마약에 빠져 꽤 오랫동안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는 이제 돌아왔고, 그는 단지 활기 넘치는 기독교인일 뿐입니다. 청년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는 더 이상 그렇게 젊지 않습니다. 내 동생은 마리아나 같은 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 인생에서 10년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나보다 똑똑한 남동생도 원했다면 박사학위를 밟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는 또한 세계적 수준의 주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렸을 때 장난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10년을 보내고 엉망이 되었는데 그는 상황을 뒤집어서 자신의 행동을 정리하고 결국 이곳의 주요 도시 중 한 곳의 지하철 시스템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방금 세인트 루이스 지역에서 만났고 실제로 방금 돌아온 남자도 생각납니다. 그의 이름은 잭이고 잭은 나이가 많은 친구입니다. 소아마비 예방접종이 나오기 전이었고 한쪽 다리에 소아마비가 생겼습니다. 글쎄요, 잭이 몇몇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10대에 접어들면서 별로 좋지 않은 남자들과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범죄이고 그런 종류의 것입니다. 다리에 소아마비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집에 머물며 책을 읽고 똑똑해졌습니다. 따라서 소아마비가 그에게 일어난 최악의 일 중 하나라는 사실은 최고의 일 중 하나로 판명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는 밖에 나가서 그의 친구들이 하고 있던 모든 갱단 짓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적하고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도 이제 현명한 사람이군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인생은 복잡합니다. 인생은 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말하려고 했던 것을 요약하자면 속담은 약속이 아닙니다. 잠언 중 일부는 절대적으로 보편적인 진술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그들은 이것을 있는 그대로 설명합니다. 속담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당신은 그것을 뒤집고 글쎄 그가 그것에서 떠나지 않았다면 내가 그를 올바르게 훈련시켰음에 틀림없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논리적 오류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녀의 삶에는 그들을 선한 길로 이끌 수도 있고 악한 길로 이끌 수도 있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속담입니다. 따라서 속담 훈련은 자녀를 잘 훈련시키고 싶지만 관련될 수 있는 다른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우정과 아이의 성향 등 온갖 것들이 관련됩니다. 가족 내에서의 역동성조차도 4명의 자녀가 있었고 그중 일부는 완전히 다른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들은 모두 내 아이들이고 내 집에서 자란 것과 거의 같았습니다. 그러나 네 사람 각자는 우리 가족 내에서 매우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속담을 절대화하는데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으로 우리는 들어가서 아이를 마땅히 행할 길로 훈련시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세 가지 사항입니다. 훈련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단어는 무엇입니까? 한학 뜻이야? 아이란 무엇인가? 실제로는 나어라는 용어입니다. 아이는 정말로 아이를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것은 어린 자녀 양육이나 다른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가 가야 할 길에서 해야 한다, 라는 단어는 실제로 히브리어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탐구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훈련, 아이, 그가 가야 할 길, 그리고 우리는 다음에 그 문제를 다루고 싶습니다. 훈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을 문학적 장르와 잠언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관해 소개한 후 단어 연구, 즉 세 가지 다른 단어 연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항목인 하나크, 한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아이가 가야 할 길로 훈련시키다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훈련입니까? 아니면 애 첫 번째 사용을 시작하는 또는 그 의미에 있어서는 헌신하다입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번역은 킹 제임즈 버전, 나스브이 버전, RSV 버전, ESV, TV 및 넬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현대 번역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번역으로 훈련됩니다. 문제는 구약 성경에서 한학이라는 단어가 다섯 번만 사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맥에서의 사용법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확립해야 하는 다섯 개에서 네 개의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한 네 가지 다른 예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다섯 번째 예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서에서 이 단어가 다섯 번만 사용되었는데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ESV, 킹 제임즈, 날스브이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고 그는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넬트도 비슷하게 받아들이지만 너희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 너희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 그러면 그들이 커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비슷한 아이디어. 훈련. 직접. 나이브이는 약간 다릅니다. 신뢰합니다. 나이브이는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가야 할 길에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시작하는 것은 훈련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나이브이는 그런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이제 먼저 이 단어 한학에 대해 제시된 다양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니면 훈련을 하거나 여기에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류는 욕망을 자극한다는 뜻의 아랍어 어원인 하나카, 헤너커에 들어갑니다. 비디비와 콜러 및 바움가우트너 사전은 여기 잠언 22, 6에서 명사 어근 욕망에서 명사로 사용된 명령형을 취합니다. 그래서 욕망. 그리고 그것은 입천장, 잇몸 또는 입의 뿌리를 의미하는 헤이크라는 단어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헤이, 한어. 한어. 그리고 그 그림은 꿀을 취하여 잇몸, 한학, 어린이의 입천장에 기름과 대추야자, 올리브유와 대추야자를 섞어서 빨기 시작하기 전에 더 많이 빨기 시작하는 아랍 여성의 모습을 사용합니다. 아이에게 맛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훈련시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꿀과 대추잼 같은 것을 사용하여 아기의 입천장에 올려놓고 아기가 빠는 법을 배우도록 하여 욕구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에게 욕망을 창조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단어가 욕망을 자극하기 위해 아랍어 뿌리를 기반으로 사용된 방법의 한 예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런 뜻인가요? 그리고 그의 입에 따르면 알피 다라코라는 사실로 그때 확인됐다고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파이가 입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구두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이들이 더 잘 빨도록 하기 위해 달콤하고 즙이 많은 재료를 아이들의 입천장에 올려놓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방식에 따라 그의 방식의 입에 따라 파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확인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출애굽기 34, 27에서 이 엘파이 관용구가 이 단어에 따른 의미임을 발견합니다. 따라서 이 다른 용도에서는 미각이나 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잠언이나 신명기 17장 10절과 11절에서도 알피, 엘파이를 사용하는데 이는 그들이 선언하는 바에 따라 또는 지시에 따라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알파이의 다른 두 가지 사용법은 길의 입에, 입에서 방아쇠를 당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관용어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관용꿀을 취해서 분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의 사용법 중 하나에 구강 고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제로 강력한 주장이 아닙니다. 아랍어 뿌리에서 뛰어내려 히브리어로 가져올 때 어원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어원이 아니라 사용법과 문맥이 의미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사용법과 맥락을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어원의 문제는 명백합니다. 내가 아내에게 가서 여보라고 말하면 그 말의 원래 의미에서 당신은 귀엽습니다. 글쎄, 귀엽다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굽은 다리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아내에게 귀엽다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좋아요.
따라서 어원은 의미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어가 변경됩니다. 때때로 그들은 이전과 연결되지 않은 방식으로 변경된 방식이 아닙니다. 나는 이것도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이모티콘.
내 아내는 이모티콘 여왕이다. 적어도 내 아이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것은 영어 단어 이모티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아이콘을 더하면 이모티콘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이모티콘이라는 단어입니다. 거기에 감정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하지만 그건 올바른 단어가 아닙니다.
좋아요.
실제로 이모티콘은 이가 그림을 의미하고 이모티콘이 문자를 의미하는 일본어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캐릭터 사진인 거죠. 1999년에 개발되어 2008년쯤에 애플의 아이폰에 의해 구동되었습니다. 여기에 현대 용어 이모지가 있고 영어로 어떤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일본 뿌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조심해야 합니다. 어원은 의미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원과 문맥에서의 사용법에 너무 많은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폐쇄된 신약의 트덴트 신학 사전이라고 부르는 일련의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맥락이 의미를 결정합니다. 문맥에 따라 의미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욕망을 자극하는 건 미루고 싶어요. 아마도 그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좋아요.
이제 훈련한다는 것은 아이를 도덕적 성품과 지혜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훈육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것은 잠언과 아이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계하는 내용과도 아름답게 들어맞습니다. 잠언에는 아들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좋아요.
잠언에는 아버지로서 내 아들의 말을 들으며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가르침에 주의하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잠언서와 잠언 13장 24절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것이 자주 나옵니다. 창을 치는 자는 그 아들을 미워하여도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렇다면 잠언에 나오는 아들은 몇 살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다룰 때, 우리가 아이를 의미하는 나오라는 용어에 올 때, 아이를 훈련시킬 때 그 질문을 다룰 것입니다.
아이는 몇 살입니까?
잠언에 나오는 나르는 몇 살입니까?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창을 찌르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합니다.
잠언에 나오는 아들은 몇 살입니까?
잠언 19시 18분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으니 징계하라. 그래서 잠언에서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과 아들을 훈계하는 것에 대해 자주 논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질문은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이 아들이 몇 살이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훈련시키세요. 훈육, 양육, 그리고 아이 훈련의 필요성으로 훈련해야 하는 그런 유형의 개념은 훈육이 필요한 우리 문화에서 명백하고 명백합니다. 우리 학교에는 지금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부재 중인 부모가 있고 바쁘게 일하는 부모가 있고 헬리콥터 부모가 있고 호랑이 엄마가 있고 엄마 곰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부터 실제로 자기 아이들을 지켜주고 있는 엄마 곰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아이들은 전화 화면과 틱톡에서 자라며 솔직히 말해서 아이들을 엉망으로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모든 종류의 일들이 있고 아이들은 우울해지며 부모가 아닌 화면에 의해 양육됩니다. 좋은 부모의 사랑과 양육, 훈련 자체에 대한 유일한 언급은 아람어에서 나오며 이는 속죄일을 위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속죄일 또는 욤키푸르, 얌키퍼는 아람어에서 훈련을 뜻하는 한학, 한어이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늦게 사용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과도하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라메드와 같은 현대 히브리어 동의어는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거나 배우고 싶을 때 사용됩니다. 교육, 견습생, 학생과 같은 영어 용어로 히누크는 현대 히브리어로 교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대 히브리어는 이런 교육적인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레인업은 현대적인 사용법에 잘 맞습니다. 문제는 현대 히브리어에서 그런 식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어로 정말 그런 뜻이었나요? 그리고 우리는 현대 히브리어를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스라엘에 갔을 때 방금 배웠습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어로 안녕과 작별 인사를 하는 방법은 샬롬이었습니다. 당신은 샬롬이라고 말했고 그것은 안녕하세요를 의미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샬롬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 갔을 때 저는 샬롬이 여전히 안녕하세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대 히브리어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을 때는 바이바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일종의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즉, 영어가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언젠가 가게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카세트를 사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카세트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있나요? 릴이 달린 이 작은 것들과 자기 테이프가 달린 릴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시드롬이나 오늘날 스파티파이나 팬도로에서 음악을 스트리밍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듣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카세트에 담아서 카세트 플레이어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카세트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에게 히브리어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내 히브리어는 그다지 좋지 않았지만 귀에서 들리는 이 기계가 돌아다니는 것을 그에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게에서 나가서 마침내 필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가게에서 나왔더니 갑자기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카세트의 복수형인 커세팀, 커세팀을 말씀하셨군요.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방금 카세트라는 단어를 말했다면, 즉 영어 단어가 현대 히브리어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대 히브리어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언어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현재 영어가 히브리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망스럽습니다. 훈련하기 위해 단지 훈련과 교육에 관해 이야기할 예정이라면 훈련이나 교육에 대해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라메드가 훈련하거나 가르치는데 자주 사용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사르, 메이사어는 교훈을 뜻하는 또 다른 말입니다. 야다와 심지어 토로도 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그래서 야다, 야다는 안다,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치다, 배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 전체에서 다섯 번만 사용된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의미를 쌓고 취하는 것도 조심하세요. 하나는 달콤하다고 말하고 욕망을 만들고 배움은 그 둘을 합쳐서 글쎄 우리는 그 헌신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면 모두 함께 모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의미론을 수행하는 나쁜 방법이므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절박한 의미나 것들을 쌓아두는 것은 조심하세요. 이제 구약에서 한학이 다섯 번 사용된 것을 살펴보고 나머지 네 번은 우리가 아이를 올바른 길로 훈련시키는데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구절에는 건물을 봉헌하고 사용을 시작하는데 사용된 한학이 네 번 더 나옵니다. 따라서 헌신은 건물 사용을 시작하거나 사용을 시작하는 것으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건물의 첫 번째 사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잠언 20장 5절이나 혹은 미안해요. 신명기 20장 5절에서 집의 초기 사용, 집의 초기 사용이나 하나. 집의 초기 사용은 사람이 전쟁에 나가지 말아야 할 이유는 다른 사람이 집을 먼저 사용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기본적으로 징병 연기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당신은 집에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연기를 받는 거죠. 그러므로 당신은 집을 처음으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새 집이에요. 따라서 연기를 받게 됩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그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0장 5절입니다. 관리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짓고 봉헌하지 아니한 자가 있느냐? 헌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스비 킹 제임즈 네스비, 넬티, 네이비 및 네스비는 모두 헌정으로 번역되거나 나이브 번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실제로 여기에 특정 맥락에서 더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브 안에 살기 시작하세요. 그 안에 살아보세요. 그는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가 전사하면 다른 사람이 그 집에 봉헌하거나 살기 시작할까 두려워하라. 너무나 단순한 헌신입니다. 나는 그 집이 헌납되지 않았다는 요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헌납하고 물을 뿌리거나 샴페인병을 부딪히는 등의 일을 합니다. 그것은 요점이 아니다. 좋아요. 10분 정도 걸리는 어떤 의식에서 봉헌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아요. 그러나 오히려 그 안에 살기 위해 처음으로 사용하는 것, 그 안에서 살기 시작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람이 자기 집에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다는 점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는 방금 집을 지었으니 그의 집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전쟁에 나설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집과 그의 집에 다른 사람이 사는 집에 대해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그곳의 초기 사용이거나 나이브가 살기 시작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명기 20:5에서 거기에 두 번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두 가지 언급은 실제로 성전 봉헌식인 솔로몬 성전에서 나온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63절에서 솔로몬은 그곳에서 성전을 봉헌하는 솔로몬의 장엄한 기도를 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 5절, 평행참조, 열왕기 첫째 8장, 63장은 역대하 7장 5절과 평행합니다. 둘 다 솔로몬 성전의 첫 번째 사용인 봉헌식을 둘러싼 축하 행사의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즉, 그들은 공사를 완료했고 이제 이를 축하할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여호와께 봉헌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용어를 사용하여 이 장엄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제의적 맥락, 지혜, 제의라는 점에 주목하세요. 두 사람이 함께 추는 재미있는 춤이 있어요. 그러나 열왕기상 8장 63절은 역대하 7장 5절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63절에서 솔로몬은 소 2만 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여호와께 화목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왕과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한우카를 봉헌했습니다. 한우카, 한어커, 또는 주님의 전을 헌납하거나 처음으로 사용하는 날. 그리고 거기서는 그 이상을 바친다는 생각인 것 같지만 이는 집을 지은 사람인 신명기에 나오는 집의 첫 번째 사용과 유사하게 집의 첫 번째 사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두 경우 모두와 신명기 한 장에서 나머지 네 가지 경우는 모두 건물을 가져와 봉헌식을 통해 건물을 처음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는 건물의 첫 번째 사용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성전에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불경한 것, 즉 백향목과 금과 기타 것들로 덮인 바위와 돌과 백향목으로 지어진 건물에서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신성한 공간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즉, 시작되고 헌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용이 되면 갑자기 이런 역할을 맡게 되고 그 당시 최초의 초기 사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봉헌되어 지금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속된 것에서 거룩한 영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트레인 또는 데더케 초기 용법으로 사용됩니다. 자, 여기서도 흥미로운 점은 한우카의 8가지 명사 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이제 한우카는 한우카에 사용되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박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를 어둡게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것들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아이를 훈련시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봉헌하고 절이나 사람의 집 사용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명사의 용도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우카에는 8가지 명사 용법이 있나요? 그래서 민수기 7시 10분 마이너스 11, 84, 88은 성막 건축의 모자이크 재단입니다. 이제 추장들은 한우카 재단 봉헌을 위해 재물을 바쳤다고 합니다. 이제 이것은 재단 봉헌의 명사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처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바칠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을 모독적인 것에서 성스러운 것, 거룩한 것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위해 봉헌식을 사용하거나 처음으로 이것을 신성한 방법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날, 마샤흐 또는 마시아흐, 여러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마시아크, 여기서는 마사흐라는 단어가 기름 부음을 받고 족장들이 제단 앞에 제물을 바쳤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날마다 한 우두머리씩 제단의 봉헌식을 위하여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제단에서 그들은 의식을 거행했고 그것은 분명히 8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장로 중 한 사람이 와서 그 제단에 봉헌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숫자입니다. 여기에서도 제단을 봉헌하는 의식과 함께 처음으로 사용된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이런 종류의 축하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하 행사가 있고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매일 장로가 올라가서 그것을 봉헌하고 기름을 붓습니다. 마시아 같은 일이죠. 그러므로 거룩하게 되거나 기름 부음 받게 된 것입니다. 다른 명사 용법 중 일부는 역대하 7장 9절, 솔로몬 성전 봉헌식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사용됩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 9절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7일 동안 제단 봉헌식을 지냈기 때문에 8째 날에는 성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단 봉헌일은 7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것을 바칠 것이고 그것을 속된 것에서 성스러운 것, 즉 거룩한 것, 카 다시 또는 거룩한 것으로 옮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봉헌식을 사용하여 그것을 행하고 축하하고, 봉헌하고, 이 제단의 첫 번째 사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이 명사가 사용된 또 다른 경우는 느헤미야 12장 27절의 성벽 봉헌식에서 한우카입니다. 포로 생활 이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쌓았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느헤미야와 그의 일행은 그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할 때 그들은 봉헌식을 거행하기 위해 레위 사람들과 그 모든 곳에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찾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말인 한우카는 기쁨을 담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성벽을 완성했고 느헤미야는 칼을 들고 밤에 일하며 이 모든 미친 짓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벽을 헌정하게 되었습니다. 벽이 완성됐다고 하네요. 우리는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있어. 이제 우리는 이 벽의 최초 사용을 축하할 것입니다. 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쁨과 감사와 노래로 봉헌합니다. 이제 벽을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축하하며 축하합니다. 그런 다음 주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느헤미야 12장 27절입니다. 이제 시편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30장 1절입니다. 시편 30장의 제목에는 봉헌식의 노래인 다윗의 시, 성전 봉헌식인 한우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1절, 즉 시편의 제목에는 성전 봉헌식에 사용된 한우카 단어가 다시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속된 것을 성스러운 것으로 옮기는 것, 실제로 속된 것에서 성스러운 것으로 영역을 바꾸는 것, 이것이 처음으로 사용된 것을 축하하고 이제 그것을 큰 축하로 봉헌하는 것입니다. 한우카 축제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지금은 2023년입니다. 한우카 축제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는 같은 뿌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우카는 봉헌절, 한우카 축제입니다. 보통 성탄절 직전인 12월에 두 번째 성전 헌납식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성전이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성전은 그 당시 포로 생활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그런 일들 이후에 지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헤롯이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시오. 알렉산더 대왕이 200년대에 내려온 후 시리아에 있던 안토쿠스 에피파네스가 내려와서 성전, 유대 성전, 두 번째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안토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 더럽혀졌으므로 마카비들이 일어나 안토쿠스 에피파네스의 멍에를 버리고 올라가서 성전을 정화합니다. 그리고 촛불이 있는데 조명이 더 오래 지속됩니다. 그래서 기름이 많아지고 성전이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빛의 절기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 사원은 더럽혀졌으나 지금은 정화되어 한우카 축제 기간 동안 다시 봉헌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카베오 사람들은 올라가서 시리아 사람들에 의해 더럽혀진 두 번째 성전인 알렉산더 대왕에게서 내려온 안토쿠스 에피파네스를 다시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네, 그것은 기원전 167년쯤이었지요. 어쨌든 마카베오 사람들이 안토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 봉헌절을 모독했는데 그런데 봉헌절인 한우카가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실제로 신약성경 10장 22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한우카 절기에 예루살렘에서 겨울을 보내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있습니다. 아람어인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평행한 언어입니다.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와 비슷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것에 대해 제 말을 인용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죠? 언어는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탈리아에 있었고 바르셀로나에 있을 때 배웠는데 그것은 그라시아스였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로 넘어가면 그러치키에이, 그러치시에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어 등의 단어가 평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매우 유사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고 그것은 에스라 6장 16절과 17절에서 두 번째 성전의 최초 사용이나 봉헌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90피트 신상을 봉헌할 때 느부갓네살은 90피트에 자신의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금색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3, 2대 3에서는 마침내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와서 느부갓네살에게 이 90피트짜리 동상이나 형상, 우상의 최초 사용을 시작하고 바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한우카, 그것을 위해 한우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람어에서도 쓰이고 또 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이시나요? 두 번째 성전에 대한 헌납.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동상과 그런 것, 느헤미야 아래 성벽에 봉헌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한우카 어구는 잠언 22장 6절 외에 4번 동사로 사용되어 아이를 훈련시키다. 네 가지 모두 기념이나 건물의 최초 사용이나 봉헌의 맥락에 있으며 명사형은 벽, 제단, 느부갓네살의 신상이나 우상, 그리고 신상의 봉헌식에 처음으로 사용되는 물건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성전, 제2성전, 예루살렘 성벽 같은 것의 봉헌식 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덟 가지 명사 사용은 모두 물질적 대상, 제단, 사원 및 벽의 예배 입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서 아람어에서 네 가지 용법은 두 번째 성전과 느부갓네살의 우상상이라는 용법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데이터를 토대로 잠언 22장 6절을 일반적인 교육학적 독해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여기에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교육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일종의 80, 20대입니다. 저는 제가 약 80% 확신하는 것에 대해 논쟁을 벌이겠습니다. 아직 훈련 중이라고 말하는 20%가 있습니다. 모든 번역을 볼 때마다 훈련하세요. 훈련하세요. 훈련하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힐데브란트 같은 사람이 당신에게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조심하세요. 좋아요. 내가 말하려는 것은 여기서 나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뿐이다.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은 데이터를 보았습니다. 제가 시도한 것은 데이터를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도 번역 작업을 할 때 모든 번역이 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그것에 큰 물음표를 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육적 의도는 잠언의 대부분이지만 성전 봉헌과 같은 제의적 헌신은 아닙니다. 잠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좋아요. 사실 성전은 성전입니다. 잠언에도 성전이 언급되어 있나요?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은 그의 성전입니다. 잠언서에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제의와 지혜의 혼합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해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 조심해서 춤을 춰야 해요. 이제 잠언 22, 6 이외의 다른 사용법도 모두 무생물에 적용됩니다. 여러분에게는 벽이 있고, 제단이 있고, 사원이 있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원이 있고, 조각상이나 우상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모두 무생물입니다. 따라서 범주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를 어린이에게 적용하면 실제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 말하는지 알잖아? 그래서 그들은 무생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일시중지가 발생합니다. 22. 육은 나어, 즉 어린이를 훈련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실제로 어린이인지 아닌지 확인할 것이며 종종 어린이로 번역됩니다. 따라서 배열이 중요하고 이를 둘러싸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누군가의 집을 헌납하거나 처음 사용하게 되면 전쟁이나 사원, 제단, 벽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벽의 봉헌, 성전 봉헌, 사물과 관련된 단어가 단어의 의미에 영향을 미칩니다. 좋아요. 예를 들어, 소년이 달리고, 소년이 달리고, 수도꼭지가 작동합니다. 수도꼭지가 달리는 것은 소년이 달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까? 글쎄, 두 발로 달리는 소년은 길을 내던져 버립니다. 수도꼭지가 돌아가고 물이 나옵니다. 내 차가 달린다.
내 차가 수도꼭지가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나요?
수도꼭지가 작동합니다.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동차가 달린다.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소녀는 달린다.
훌륭해요.
좋아요.
그래서 위원회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잘 운영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좋아요.
따라서 런이라는 단어는 주변에 있는 단어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성전, 벽, 제단, 집 등 무생물이 단어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잠언에서는 아이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뛰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당신은 그가 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거기도 완전히 다릅니다.
어쨌든 단어가 바뀌고 문맥이 의미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입문자 요약을 바치기 위해 제스트라우는 대제사장이 취임하고 입문한 이삭인 한학의 8일째에 언약을 맺는 성서 이후의 여러 알아머 예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 이후의 언급들은 같은 유형의 것, 사람의 취임식, 사람의 환납의 첫 번째 사용, 그리고 여덟째 날이나 그와 유사한 용어로 한학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추진하려는 것을 뒷받침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성경 이후의 용법이 있습니다. 나에게 정말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창세기 14장 14절, 14절, 24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과 24절은 한학이라는 단어가 있고 나르, 아이라는 단어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과 흥미로운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라는 단어가 나온 다음에는 잠언에서 얻은 것과는 매우 다른 동일한 문맥을 사용하는 어린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들어보세요.
당신은 그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아브람은 자기 친척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쓰러지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놀고 있습니다. 북방왕 그돌라오멜이라든지 하는 사람이 동쪽으로 와서 내려와서 롯을 붙잡아 끌고 가는데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알고 그의 부하들과 종들과 물건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올라가서 싸워서 롯을 그곳에서 구해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가 멜기세덱이나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 그가 가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친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자기 친척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은 그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인 하니카프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태어나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 318명이 승리하고 단까지 쫓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 나림, 그것이 우리의 나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훈련받은 사람들이라고 불리며 나림이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너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얘야,
이 사람들은 어린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밖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방금 전투에서 승리했고 식사를 했으며 일부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갔다. 이 사람들은 초보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격을 갖춘 전투기입니다.
그들은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중 한 명이 번역에서 보유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리테이너가 있으면 이러한 하인, 노예 또는 하인이 있고 이러한 하인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집에서 훈련을 받고 전쟁에서도 훈련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하인 중 일부를 방어하도록 훈련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리테이너라고 불릴 것입니다. 그들은 특정 목적을 위해 훈련받은 하인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쟁과 사물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흥미롭습니다. W.F. 올브라이트는 일부 어케이디언 문서를 인용했습니다. 그것은 어마어너 시대 직전, 기원전 15세기의 바빌로니아 문서입니다. 이집트의 에머파이즈는 탄핵의 리웨이죠. 탄핵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군대를 소집하는 맥락에서 신하를 보내지 않았으며 신하도 병역을 수행하는 신하이다. 그리고 그것은 한우, 하나쿠유, 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같은 어근이지만 바빌로니아나 아카드어로 이런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훈련받고 훈련받은 사람과 유사한 동족 언어로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단 훈련을 받고 나면 봉사에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훈련뿐만 아니라 헌신이나 초기 사용에도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훈련을 거쳤고 이제는 일종의 어떤 종류의 의식이나 축하하는 일이었죠. 이제 이 사람은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지위를 갖게 되었고, 이제 그는 훈련받은 사람 중 한 명이라는 승인 도장을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크라는 단어는 수련의 과정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에 따른 책임과 입문자의 지위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입문하고 훈련을 받았지만 이제 그 훈련을 마쳤기 때문에 책임과 지위가 부여되는 헌신의 의식과 같은 일이 있어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라는 부모의 훈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지위와 책임을 더 많이 인식하고 새로운 삶의 단계로 진입하는 훈련입니다. 즉, 당신은 훈련을 거쳤고 이전에는 단지 하인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삶의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 사용과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병렬되는지 볼 수 있으며 이제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초기 사용, 이제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전용으로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의 기차입니다. 이제 책임과 지위를 부여하고 프로젝트나 건물 등을 완료한 다음 사람과 사물을 처음 사용하는 아이디어에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를 뜻하는 나르, 나어, 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이 아이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린 자녀 양육입니까? 아니면 나어가 더 나이가 많습니까? 젊은 사람인가요? 그래서 그것은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아이인가요? 어린 자녀 양육 관행과 인생의 첫 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 양육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어린 자녀 양육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어린 시절의 자녀 양육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이가 더 많은 나르족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다음에 살펴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한학이나 한옥이 훈련 자체가 아닌 무언가의 최초 사용을 헌납하거나 의식을 통해 축하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린이로 번역되는 나어라는 용어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나어는 어린이를 번역했습니다. 제가 어린이라고 하면 보통 어린아이나 젊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것 그리고 질문은 여기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정말 어린아이에 관한 것인가? 아니면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늦은 청소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에 나오는 이 나아르가 누구인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의 영어 번역은 아이가 갈 길,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ESV가 이를 번역합니다. 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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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NIV, NLT 및 네이비는 어린이를 사용하여 어린이를 올바른 길로 훈련시키는 대신 어린이를 올바른 길로 훈련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널리 퍼져 있는 젠더 문제를 피합니다. 우리는 우리 문화에 너무 집착하고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젠더 논쟁에 대한 매우 협소한 구조를 벗어나는 것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단수형이고 남성형입니다. 반드시 아들이나 딸, 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어린이 둘 다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별을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런 종류의 논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르, 나어는 누구인가? 이 명언은 누구지? 번역된 아이야? 먹다넬드는 우가리서와 히브리어 용법의 수백 가지 용법 분석을 기반으로 한 연구에서 이제 우가리서와 히브리어, 히브리어는 일종의 가나안 방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나안 방언입니다.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는 네바논이 있고 네바논의 시리아 해안 근처 지역은 나시 샴나, 네시 샴너, 나는 곳에서 우가리서라는 언어를 개발한 수천 개의 점토판을 발견했습니다. 히브리어의 자매 언어이며 가나안 방언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우거리틱을 복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짐 아이젠 브라운, 짐 아이전 브라운에게서 떼어냈을 때 사실 나는 우가리서를 히브리어처럼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강좌의 많은 부분을 위조했고 그냥 히브리어인 것처럼 읽었으며 언어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강좌를 이수했습니다. 이제 그것들은 서로 다릅니다. 하나의 서력 문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르, 나여, 나는 단어의 우가리트어 사용과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조사하고 이 두 가지를 함께 근동 연구 저널, 저널 오브 니어 이스턴 스터디즈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판단한 바에 따르면 나이는 그 용어의 초점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나어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사용됩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나르, 나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 5대 12절에 나오는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르라고 불렸습니다. 막 태어난 사람은 나르, 나어, 즉 이가보드의 탄생에서는 아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엘리와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방주를 가지고 나갔다가 돌아와서 학과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고 그 아내에게 돌아온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아내는 막 아기를 낳았고 그녀는 이 아기를 낳았고 그녀는 그를 이카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태어날 때 사무엘상 4장 21절에서 아기가 태어날 때 그는 아직 젖되지 않은 아기를 뜻하는 나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2절, 사무엘상 1장 22절에 사무엘이 그러합니다. 어린 사무엘은 젖되지 않은 채 엘리가 있는 장막에서 키우도록 엘리에게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3개월 된 둘째 아기, 혹은 미안해요. 출애굽기 2장 6절에서 모세가 아기 모세가 되어 바구니에 담겨 나일강으로 내려가는 아기 모세를 바구니에 담은 아기 모세를 나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그는 3개월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서 요셉을 나르라고 부르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 17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17세이고 창세기 37장 2절에서는 나르, 나어, 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그 문화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요셉은 30세가 되었고 어린 시절을 훨씬 넘어선 30세가 되었지만 창세기 41장 12절과 46절, 창세기 41장 12절과 46절에서 그는 여전히 나르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이 용어는 실제로 나이가 아니라 실제 나이가 아닙니다. 용어의 요점.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서는 이것을 어린아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어족은 종종 성인 활동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나르족은 전쟁에 나가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3절과 42절의 예가 다윗과 골리앗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나르, 나어로 간주됩니다. 그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글쎄, 분명히 그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좋아요.
이제 그의 형들이 그의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린 소년이니까 돌아가서 양을 지키라. 그러나 그는 젊을 때에도 여전히 청년입니다.
좋아요.
그 사람은 참 젊고 젊은 사람이군요. 그는 아직 공식 전사는 아니지만 그는 어리고 젊은 사람이고 어린이, 10세 또는 11세가 아닙니다. 사사기 6장 12절과 8시 20분에는 나르 족속이 전쟁에 나갑니다. 어린 아이들이 아닙니다. 제의적인 성직자의 기능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제의적인 제사장 기능을 수행하려면 너무 늙어야 했으며 사사기 18, 3대 6과 20에서는 특별한 정탐 임무인 이러한 제사장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나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흥미로운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들은 홍해나 갈대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건너가 광야와 만나, 즉 바위 물을 통과합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도록 반석을 쳤습니다. 그는 그들을 에돔, 모압, 암몬 주변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모리 족속 옥과 바산왕 시온과 시온을 따라 들어가서 아모리 족속을 진압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죽어야 하고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나르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호수아 6장 22절입니다. 이제 조슈아가 준비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제일 먼저 칠 곳은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의 이름은 나림, 피엘, 또는 나르, 에스지였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 번역된 용어는 어린이입니다. 그 사람은 거기에 아이들을 보내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여리고에 있는 기생 나합의 집으로 갑니다. 이들은 남자들입니다. 이들은 파견된 젊은이들이며 신뢰받는 젊은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 이 두 나르를 보냅니다. 분명히 그들은 10살, 12살, 8살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 스파이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 사람, 종종 나오는 지위가 있는 사람의 개인 수행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족장은 나르를 갖고 있고, 선지자는 나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는 나르가 있고, 왕에게도 나르가 있습니다. 창세기 18, 7, 열왕기하 5, 1대 27, 사무엘상 22, 24, 25, 사무엘하 9, 9, 사무엘하 13시 17분. 이것들은 모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과 같았습니다.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내려가기 전에 천사들이 그를 방문했을 때 그는 나르에게 음식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음식을 만드는데 전문적인 사람인 나어를 얻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사람은 그를 방문하는 천사들을 위해 음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라는 그 순간 웃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나어는 해당 참고 자료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의 개인 수행자였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감독하는 솔로몬은 웅장한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 이 모든 사람들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노동력을 감독하는 사람을 열왕기상 11장 28절에서는 나르라고 불렀습니다. 이시라는 용어는 같은 사람에게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용되었고 그는 이시, 사람으로 간주되어 적용되었습니다. 나르, 나어, 는 사무엘하 1장 5절, 10절, 13절에 적용되었으며 거기에서도 평행합니다. 따라서 히브리어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용어도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 관해 이야기할 때 예를 들은 오늘날까지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당신은 옐레드, 옐드 라고 하더군요. 그것은 어린아이입니다. 벤은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아버지가 벤에게, 즉 아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아들아, 내 목소리를 들어라. 어머니의 가르침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아들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교훈적인 내용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아들은 몇 살입니까? 아들은 어리나요? 그리고 우리가 보러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는 젊은 청소년기이거나 청소년기 중반 또는 후기 청소년기입니다. 엘럼은 또 다른 것입니다. 올레알은 또 다른 것입니다. 요나익은 또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테프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는 다른 용어도 있습니다. 자녀를 훈련시키려는 경우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어린 자녀 양육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다른 히브리어 단어가 많이 있지만 그들이 나오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싶습니다. 나오는 하인을 의미하는 이바드와 같은 용어 중에서도 집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인과 나르, 나어, 나는 용어는 종종 평행하거나 함께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로가 될 자켄들 사이에서도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위가 높고 장로인 사람은 장로와 이 나르 사이에 종종 대조됩니다. 예가 없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는 천한 출생에 대한 인용문인 나르, 나어, 가 번역된 예가 없습니다. 낮은 출생에 관해 이야기되는 나르, 나어즈, 는 없습니다. 를 들어 출애굽기 6의 모세가 있고, 예를 들어 위대한 인물 중 한 사람인 사무엘이 있습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15, 1. 예를 들어 사무엘상 1시 22분과 24절이 있습니다. 25. 이스라엘 사사 중 삼손은 좋아요. 사사기 13.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요셉은 이집트의 요셉과 창세기 32장 또는 37장 2절, 그리고 솔로몬과 열왕기상 3장 7절입니다. 솔로몬이 왕국을 물려받았을 때 실제로 그는 당시 41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르, 나어, 라고 불리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 그가 젊다는 뜻입니다. 이제 기어를 조금 바꿔 나어의 여성형인 나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것은 높은 출생의 여성을 의미합니다. 내가 보여주려고 했던 나어에는 이러한 귀족적 지위가 담긴 용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24장 16절의 리브가는 나아라, 나라, 라고 불립니다.
좋아요.
렉가는 이스라엘 족장 중 한 사람인 이삭과 결혼할 사람입니다. 창세기 34장 3절에 나오는 디나는 야곱의 딸 중 하나입니다. 그 사람은 야곱의 딸이에요. 이제 그녀에게는 12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인데 그에게는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곳 세겜에서 형제들과 약간의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오이런, 나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형제들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하지만 어쨌든 디나, 그러니까 그녀는 지위가 있는 사람이군요.
좋아요.
야곱은 족장 중 하나이고 디나는 그의 딸입니다. 예를 들어 바로의 딸은 출애굽기 5에서 바로의 딸을 나아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딸은 분명히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에스더 왕후를 나라라 부르기도 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녀는 젊은 여성이고 분명히 왕에게 매력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니거든요.
좋아요.
하지만 그녀는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 에스더 왕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적인 용어조차도 이러한 상태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종종 나아라는 국내든 군인이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개인 시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나르를 얻었고 나르는 창세기 18장 7절과 8절에서 앞서 언급했듯이 하늘의 방문객들을 위한 특별한 식사인 식사를 준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아들을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라는 웃어요. 그러나 나라족은 이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들은 지위가 있는 사람, 족장 같은 사람의 시종이었고 그에게는 음식 준비나 다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나르가 그와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그는 하인을 데려왔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나르, 나어입니다. 그는 어린아이인가요?
아니.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북쪽으로 3일 동안 모리아 산으로 여행하는 신뢰할 수 있는 개인 수행자입니다. 그래서 나아라, 창세기 22장 3절의 요셉은 보지발의 집안을 맡은 나아라입니다.
좋아요.
그는 어린아이인가요?
아니.
보디발의 아내는 그를 때리기 시작하고 그의 옷을 빼앗고 그 일로 인해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분명 청년이군요.
좋아요.
그는 청년이고 아내는 이 청년을 쫓고 있고 그녀의 남편은 밖에서 보디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41:12입니다. 분명히 보디발에게는 자신의 수종이 있었습니다. 그의 개인 수종은 요셉이었고 요셉은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고 일종의 청년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개인 수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슈아는 그의 개인 수행자나 멘티처럼 보입니다. 모세 밑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모세 그런 일을 모셨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여호수아가 나아라 사람이었다고 나옵니다.
좋아요.
다시 말하지만 어린아이는 아니다. 이 사람은 조슈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나가서 그 땅을 정탐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가지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봐,
우리가 올라가서 땅을 차지하자. 그는 아니, 저 위에 거인들이 있어라고 말하는 다른 10명과 맞서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갈 거예요.
여호수아는 나라라고 불린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린아이도 아닙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당나귀를 쫓으러 나갈 때 나아라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22절에서 사울의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야 사울아, 나가서 나귀를 찾으라. 그들은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믿음직한 나르를 데리고 가서 이 당나귀들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나아가 그런 식으로.
기드온, 이건 흥미로운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미디안과 싸울 것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것입니다. 미디안에는 1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겁에 질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사람들, 2만 2천 명쯤 되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분은 이 모든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드온아, 너에게는 남자가 너무 많다고 하셨다. 당신은 기드온이 당신이 미쳤다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두려워하면 집으로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의 절반이 사라지는 것처럼요. 그런 다음 그는 그들을 만들고 샘과 시내로 데려가서 그들이 어떻게 마시는지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편도로 술을 마시는 사람은 집으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인원은 300명뿐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는 수천 대 300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 즉 이 거대한 미디안 진영을 정탐하러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가 신뢰하는 조수인 나아라는 다른 전사와 유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와 함께 갈 청년 나르, 나어를 선택한다. 그들은 공격하기 전에 내려가서 미디안 진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 손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에 넘겨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그곳으로 내려가 화염병을 부수고 칼을 들고 그를 쫓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싸우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그곳에 내려가서 그 미디안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정탐한 사람은 기드온과 그의 나아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과 그곳의 나르족의 이야기입니다. 조나단과 그의 나르. 이제 이것은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오늘날까지도 존재하는 와디가 있습니다. 이 골짜기가 있는데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이 골짜기를 걷고 있었습니다. 250피트 정도의 절벽이 있는데 정확히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키가 크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블레셋 사람 20명이 있습니다. 조나단이 계곡을 걷고 있어요. 글쎄, 당신은 이스라엘에서 계곡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배웁니다.
좋아요.
나에게는 데이브와 데이브라는 친구가 있었고, 나 자신, 데이브 두 명과 나 자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베들레헴 동쪽으로 걷고 있었고, 계곡에 있었습니다. 이 작은 아랍 꼬마가 저기 꼭대기에 있었는데, 우리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말은 아시다시피 200피트입니다.
갑자기 우리는 이 계곡을 걷고, 트럭을 타고 사막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갑자기, 쾅! 이 돌들이 부딪히기 시작하고 저기 있는 아이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세 명의 큰 미국인이 있습니다. 그가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력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우리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바위 뒤에 숨어서 장난을 치고 있었고 그 아이가 우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내 말은 그 돌멩이가 내 머리에 부딪히면 넌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나단은 이 계곡에서 그의 무기를 든 사람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눈을 들어보니 거기에 블레셋 사람 20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기 유대인 소년 두 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여기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우선 200피트, 250피트, 그 무엇이든 그 절벽을 오를 때 그것은 긴 오르막입니다.
거기 올라가면 피곤해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이 꼭대기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블레셋 사람 20명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무기를 든 자가 그들과 함께 갑니다. 그들은 절벽에 올라가서 쾅, 요나단과 그의 무기병이 블레셋 사람 20명을 죽였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 무기를 든 사람, 이 무기를 든 사람은 그냥 나르라고 불렸어요. 아이. 그는 어린아이인가요?
10. 12세.
아니, 아니. 이 사람은 사무엘상 14장. 14장에서 요나단과 함께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무기를 든 사람, 군사 목적으로 훈련받은 개인 조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밖의 결론은 경험이 없는 어린아이, 경험이 없는 어린아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어린이는 이 단어에 대한 최선의 번역이 아닙니다.
나르.
좋아요. 그래서 영어로 차일드라고 하면 아이를 8살, 10살, 12살에 두고 아이, 어린아이, 5살, 6살, 어린아이 양육을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린 자녀 양육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여러분은 경이로운 부모가 되기를 원하며 자녀가 어릴 때 필요한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렇죠. 사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바로 이 구절이 가르치는 내용이냐는 것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그것은 나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우리는 나어, 알다시피 아마도 어린이로 번역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마도 5살에서 10살 사이의 어린아이인 미국인의 마음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르, 나어는 어린이가 최선의 번역은 아니지만 골리앗과 같은 전사들과는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골리앗은 나르, 나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주요 전사입니다. 다윗 휘하의 요압은 큰 용사입니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도 큰 용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요압, 아브넬, 골리앗, 그들은 노련한 자들이요. 그들은 노련한 용사들이니라. 그들은 더 이상 나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나어는 바로 그 대열에 들어오는 젊은 사람입니다. 그는 싸울 수 있지만 노련한 전사는 아닙니다. 따라서 나이 자체가 아닌 지위가 일반적으로 초점이 됩니다. 그 사람은 대개 지위가 있는 젊은 사람이고 최근에 그런 일에 뛰어든 지위를 가진 젊은이입니다. 우거리트에서는 먹다넬드가 보여준 것처럼 나이가 아니라 지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좋아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보는 방식이 바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6절에서 메시아 왕을 나르, 나어, 라고 부른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보라, 소년이나 어린이나, 소년이나 어린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선택할 줄 아는지라. 그래서 어린아이에 대해 올바르게 사용되었지만 악을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기 전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아주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메시아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 나르라는 지위가 부여되었습니다. 따라서 나어는 지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잠언 밖에서 그것을 보았고 나어가 일종의 늦은 청소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일종의 중요한 사람, 족장이나 왕 또는 그와 유사한 사람의 개인 수행자입니다. 이제 저는 잠언 자체를 들여다보고 나르에 대한 관점을 좀 좁혀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잠언에서 단지 7번만 사용되었으며 나는 이 지혜 문헌의 관점에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 잠언에 있는 나르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그것들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지혜는 수메르의 한왕과 관련하여 기록되었고 이를 위해 기록되었으며 그에 의해 공포되었습니다. 왕들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지혜를 행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족장들과 그런 종류의 것들 이전의 거슬러 올라가는 수메르의 잠언에 관한 얼스터의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잠언은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고대에도 사람들은 잠언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얼스터가 쓴 수메르 잠언 두 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램버트의 책이 있습니다. 잠언 모음집이 있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지혜 문학에 관한 내용은 5에서 600페이지에 달합니다. 우거리트에는 또한 우거리트의 잠언 모음집이 있습니다. 이집트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테오테프의 지침 등을 모아서 이 모든 잠언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원전 28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을 2000년으로 반올림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아브라함보다 5년, 6년 또는 8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위아래로 모든 문화권의 왕들에 의해 공포되고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놀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열왕기상 4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과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흥미로운 진술입니다. 3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31절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방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났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동방 사람들의 지혜와 어떻게 비교하고 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두 이교도 집단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요. 솔로몬의 지혜를 동방 사람의 지혜와 비교하고 애굽의 모든 지혜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롭고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알의 아들 헤만과 가갈과 다달보다 지혜로웠느니라. 그의 명성은 주변 모든 나라에 퍼졌습니다. 그는 또한 잠언 3000개를 말했습니다. 잠언은 375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쓴 것의 약 10분의 1을 얻었고 그의 노래는 10만 호 곡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솔로몬의 노래 한 곡을 넣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솔로몬이 쓴 시편 자체에는 두어 개가 넘습니다. 그는 네바논 백향목부터 우슬초까지의 나무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점은 솔로몬이 잠언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한 장을 시작하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은 왕이다. 그래서 이 잠언은 왕이 공포하여 출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잠언서에서 잠언을 식별하는 방법입니다. 잠언 10.1절 솔로몬의 잠언. 좋아요. 그래서 잠언은 왕에게서 나왔고 그런 종류의 왕실, 궁정의 신화와 같은 맥락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이제 서기관들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서기관과 우리가 궁중이라고 부르는 것, 이 사람들은 그들과 어울리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 조심해야 해요. 왕 주변에서 놀던 사람들이랑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관리자, 그들의 관리자, 우리는 그들을 일종의 호출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아마도 우리는 그들을 관료라고 부를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좋아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료들이 지금 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고 그들이 땅바닥에 처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들은 사람들이었고 궁중들이었고 당시 법정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성자들, 이 신하들이 왕의 곁에 서서 왕에게 조언과 지혜 등을 베풀고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절을 보면 히스기야 사람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큰 솔로몬 컬렉션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사람들, 그 다음에는 서기관들, 신하들 같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는 히스기야의 서기관들이 나온 곳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이 사람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복사했고 그것이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 복사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잠언 24, 23. 이것은 지혜로운 자들의 말입니다. 잠언 22장 12대 21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현자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과 이런 것들을 만들고 모아서 정리하는 것이 성인들이니라. 그리고 그것들은 지금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이 궁정주변과 왕과 그의 궁정주변에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잠언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어떤 사람들은 지혜 문학이 더 이상 하나의 범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날려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잠언에는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습니다. 제사장은 잠언이 아니라 구약 전체에 걸쳐 있습니다. 아론은 제사장이었고 엘리에셀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잠언이 아닌 구약 전체의 제사장, 제사장, 제사장이 나옵니다. 선지자. 선지자를 얻을 때 초기의 선지자들과 그들을 통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얻습니다. 특히 왕과 왕이 있는 경우 우리는 왕과 궁정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단이 다윗을 꾸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시대쯤에 여선지자 훌다가 있고 이사야 자신도 선지자였고 예레미야, 에스겔, 단 등 선지자와 성경 전체에 나오는 것들이 있고 잠언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잠언과 지혜문학. 지혜문학은 다릅니다. 잠언이 다른 문학 장르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체 비디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잠언에 나오는 나르입니다. 잠언 23장 1절과 2절에서 나르에게 충고를 하는 것이 흥미롭고 이것이 잠언 23장 1절과 2절에 어떤 종류의 충고인지 주목해 보십시오. 통치자와 함께 앉아 식사할 때, 즉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왕과 함께 먹으러 들어가면 이렇게 먹는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은 단지 차후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갖춰야 할 매너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통치자와 함께 앉아 식사할 때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라. 식욕을 돋우면 목에 칼을 꽂으십시오. 즉, 여러분은 왕에게로 들어갈 것이고 왕은 이런 스모가스보드 뷔페 같은 것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이 음식이 될 것이고 당신은 이 음식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질식하지 말고 스스로 채우십시오. 목에 칼을 꽂으세요. 그리고 여기 궁중들에게 주어진 조언이 있습니다. 좋아요. 왕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로 나어입니다. 내가 통치자와 함께 앉아 식사할 때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라. 식욕을 돋우면 목에 칼을 꽂으십시오. 이제 잠언에는 7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잠언 1.4, 7.7, 20.11, 22.6, 15, 23.13, 29.15. 나는 지금 이것을 보고 잠언을 하나씩 살펴보고 싶습니다. 나르라는 용어의 7가지 용법입니다.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질문은 이것이 5세에서 10세, 12세 정도의 어린아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인이 되기 직전인 사춘기 후반의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잠언 한 장 4절은 언급되며 잠언서는 단순한 사람들과 청소년들에게 언급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ESV에서 청소년으로 번역된 용어는 나어라는 용어입니다. 좋아요. 현명하고 분별력이 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지혜의 수준과 지혜에 대한 필요성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잠언의 시작 부분에 있는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책을 구성하는 것이며 이것은 잠언서의 책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리고 잠언은 왜 기록되었는가?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슬기롭게 행실과 의와 공의와 공평으로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주며 젊은이와 청년에게 슬기로움을 주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예스베에서 말합니다. 청년이라는 용어는 우리 용어인 나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어린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단순함과 대조되고 비교됩니다. 단순함, 말하는 것은 단순함과 너무 단순함에 신중함을 주고 젊음은 거기에서 일종의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현명한 자 듣고 학습량을 늘리십시오. 좋아요. 그러므로 잠언 자체는 이 나를, 이 젊은이에게 조언과 지식과 분별력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잠언 7장 7절에서 나는 단순한 사람들 가운데서 보았고 단순한 것과 나르 사이의 유사점을 다시 주목합니다. 즉, 나르족은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인 것 같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여기서 조언은 무엇입니까? 나는 단순한 사람들 가운데서 보았고 젊은이들 가운데서 보았습니다. 그게 우리 용어야, 나르. 아이인가요? 그리고 그것은 심펠과 차일드와 같은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여기 7장에서 아들, 아버지는 금지된 여자에 대해 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리 와요. 젊은이여, 이리로 오세요. 내 남편은 몇 달 동안 집을 나갔습니다. 그 사람 지갑에는 돈이 가득 들어 있어요. 그는 떠났고 초승달이 뜰 때까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언제 돌아올지 압니다. 이봐, 여기로 와보는 게 어때? 오늘 밤에는 좀 재미있게 놀 수 있어요. 좋아요. 그래서 여자가 청년을 유혹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분명히 어린아이가 아니죠? 분명 어린이는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유혹당하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는 7이 아닌 것은 확실히 아닙니다. 잠언 20장 11절은 나르족에게 그의 행동이 주목을 받고 그의 마음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어린아이일지라도 행실로는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시 15분과 23시 15분은 나르의 어리석음을 쫓아내기 위해 징계의 채찍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즉, 그는 젊고 징계의 채찍이 어리석은 자를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자녀가 어렸을 때 때리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그 일과 그 때리기 전체에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누구를 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나는 그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에게서 어리석음을 몰아내는 규율의 막대인 나르, 나어,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것이 반드시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또한 바보, 막대가 어리석음을 몰아낸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바보와 바보는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26. 세자. 따라서 여기에는 바보와 매가 필요한 것 사이에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29장 15절에 자기 어머니에게 불명예가 되도록 혼자 남겨진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절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이, 이것은 이제 어떤 연령의 어린이라도 될 수 있으며 혼자 남겨두면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서는 나르, 나어, 가 자주 번역되는데 가장 자주 어린이로 번역되거나 성중립적으로 어린이들이 그 대신에 그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번역됩니다. 늙어서도 자기 길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뜻의 자카인, 제켄, 이라는 말과 정반대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나이가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서는 나이가 하나의 요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린이 사이의 차이는 5세에서 10세 또는 12세입니까? 아니면 어린 시절, 후기 청소년기 및 그 이후의 청소년 사이입니까?
좋아요.
그리고 늦은 사춘기, 그가 젊었을 때, 그가 늙었을 때와 반대로 젊은이가 늦은 사춘기였을 때, 아시다시피 16세, 17세 또는 그와 비슷한 나이입니다. 그러다가 늙으면 현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유아교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나어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잠언은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유아기 교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서와 잠언의 용법과 책에서 다루는 주제에 근거하면 확실히 후기 청소년기입니다. 성적 유혹이나 그에 대한 경고 같은 것 말이죠. 잠언 10장 5절의 경제적 조언.
25. 6대 7에는 정치적 교훈이 주어져 있습니다. 군사적 악행은 2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 23장 1절과 2절에서 먹는 방법에 대해 읽을 수 있듯이 사회적 품위. 그 장에는 음식과 먹는 방법 및 사물에 대해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종류의 것들은 궁중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궁정의 성인 세계에 침입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10살, 5살 정도의 어린아이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은 유아기 독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저는 위대한 지혜 교사 중 한 분인 마이클 폭스, 마이클 팍스, 나는 사람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잠언 주석에 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훌륭한 논평이 있고 실제로는 다른 몇 가지 논평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이클 폭스, 마이클 팍스, 앵커 성경, 앵커 바이벨 두 권으로 최고는 아니더라도 최고 중 하나입니다. 브루스 올트키 박사는 잠언에 대해서도 훌륭한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추천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최고의 논평 두 개입니다. 영국의 캐서린데이라는 여성이 있는데 그는 지혜 문학, 잠언, 그리고 그런 종류의 분야에서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커노트 하이엄이 있는 biblicallearning.org도 또 다른 곳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잠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의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biblicallearning.org에 전체 사이트가 있습니다. 잠언에는 한 페이지 전체가 있고, 잠언에는 세계 최고의 인물 중 한 명인 커노트 하이엄이 있고, 속담 문장에서 클러스터와 이와 유사한 것들에 대해 놀라운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이 분야의 주요 선수가 될 것입니다. 내가 이 기사를 처음 썼을 때 마이클 팍스가 네어세를 불렀습니다. 나는 나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스콰이어 또는 커데트, 스콰이어 또는 커데트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는 정확하게, 올바르게 비판했습니다. 스콰이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스콰이어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은 중세시대로 돌아왔습니다. 사관생도는 웨스트포인트나 아나폴리스 같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대착오적인 용어입니다. 즉, 중세시대의 용어나 현대적인 용어를 취하고 이를 문화에 다시 투영하는 것입니다. 그땐 종자도 없었고 사관생도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용어는 다시 투영되어서는 안 되는 현대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 기사에서 내가 종자와 사관생도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 그것이 본문에 다시 투사된 시대착오적인 용어이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옳았습니다. 내가 틀렸어. 그리고 사과드립니다. 내가 요점을 말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요점은 잠언 22장 6절이 어린 아이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세에서 12세 사이의 어린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전체가 꽤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후기 청소년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내 잘못이었고 거기에 까마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이클 폭스가 옳습니다.
분명히 그는 잠언에 관한 세계 최고의 인물 중 한 명이며 저는 그의 리그에서 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힐데브란트를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올브라이트가 기원전 14세기, 15세기에 있었던 아카드어 언급에서 보유자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사용한 것입니다.
이제 리테이너란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것이 당신의 치아와 물건에 넣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힐더브랜트, 당신은 리테이너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빨에 물건을 넣을 것입니다.
아니.
리테이너, 올브라이트가 사용한 의미는 군사기술을 훈련받은 하인인 사람이었다. 그는 군사기술을 훈련받은 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또는 일반적인 기술, 그는 하인이었고, 그들은 그들을 리테이너라고 부릅니다.
좋아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좋아요.
왜냐하면 이 단어에는 치아에 대한 부담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14장 14절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하인 318명을 데리고 갔으나 이들은 우리 것이 아니니 이 하인들은 그의 종들이요 그들은 전쟁에 훈련된 종들이라 그들이 그돌라오메를 쫓아 롯을 그 땅에서 구출하였느니라 소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도 사로잡혀 간 백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어는 생략하고 개념만 생각해 봅시다.
좋아요.
그래서 나가고 있는 이 나림들은 하인들, 특기를 가지고 있는 늦은 사춘기들입니다. 그들은 전쟁 훈련을 받고 젊은 청년이 되어 싸우러 나갑니다. 이제 그들은 노련한 전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골리앗이 아닙니다. 그들은 요압이나 아브넬 수준의 용사가 아닙니다. 노련한 전사들이 아니라 어른들의 세계로 뛰어들기 위해 나선 젊은 전사들이다. 그게 바로 내 요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종자나 생도라고 부르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한 것은 틀렸다. 그리고 그것은 시대착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내 요점은 그들이 어린아이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린아이들이 아닙니다. 잠언 22. 6. 이제 우리는 한학을 보고 아이를 훈련시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그것은 건물, 벽, 사원 등의 첫 번째 사용, 첫 번째 사용을 축하하거나 헌납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훌륭한 무언가의 첫 번째 사용과 헌신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는 나르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나르족은 잠언서에 나오는 늦은 청소년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훈련시킨다고 말할 때 아이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늦은 사춘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청년, 곧 성인이 되기 직전의 청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어가 누구인지입니다. 이제 여기서 수행할 섹션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방식에 따라한 무슨 뜻인가요? 알파이 다크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좋아요.
그래서 그의 방식에 따르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다음에 그것을 탐구할 것입니다.
좋아요.
열차 운행과 열차 운행에 대한 옵션을 살펴본 후, 한옥과 나어, 예아.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아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잠언서와 성경의 다른 곳, 심지어 우가리트에서도 그것은 후기 청소년과 비슷했습니다. 다어코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럼 여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저는 다섯 가지 견해를 모두 받아들여 그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덕적 견해. 그리고 머케인의 도덕적 견해는 젊은이가 지향해야 할 올바른 삶의 방식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가 가야 할 길이며 올바른 길과 방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킹 제임즈 버전은 그렇게 합니다. ESV와 NIV를 인용하겠습니다. NIV와 NLT 죄송합니다. NLT는 올바른 길을 수행합니다. 그렇죠. 물론 히브리어로는 아니지만 그가 가야 할 길이라는 뜻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더그 스튜어트는 히브리어에는 슈드라는 단어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해야 한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단지 그의 방식대로 또는 그의 방식대로일 뿐 거기에는 해야 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킹 제임즈 버전에 들어가야 하고 그 이후에 대부분의 번역이 뒤따릅니다. 종종 그 길은 도덕적 한정자와 병치됩니다. 따라서 더 웨이, 대리, 더 웨이, 그리스어로 호도스는 일반적으로 도덕적 한정자를 동반합니다. 이에 대한 전형적인 예를 말씀드리자면 시편 1:6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서 도덕적 한정자인 의인의 길을 보십시오. 그러나 악인의 길과 이제 여러분은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의인의 길은 악인의 길과 대조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길은 지혜, 문학 등에서 큰 주제입니다. 잠언 9장 6절, 2장 12절. 잠언 2장 12절과 20절에는 길이 있으니 의롭다거나 그런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도덕적인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잠언 22장 6절에는 그 길에 도덕적 수식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길은 의인의 길이나 의인의 길,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도덕적인 기준이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슈드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이 속담 전체에 대한 클리퍼드의 글과 스튜어트 및 자너선 에이컨의 매혹적인 대한 읽기가 있습니다. 경고, 잠언 22장 6절은 자기중심적인, 절대 말하지 않는 유형의 자녀 양육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될 것에 대한 경고의 구절입니다. 즉, 아이에게 절대 거절하지 않음으로써 아이를 엉망으로 만든다면 아이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애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 대한 많은 예를 봅니다. 심지어 50세 아들이 정말 나쁜 짓을 했고 부모는 여전히 아이를 위해 변명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도 그렇습니다. 좋아요. 잠언 29장 15절도 이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잠언 29장 15절에는 책망의 채찍이나 책망과 책망이 지혜를 주거니와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작은 것이 아니니 혼자 두면 작은 아이가 그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아이를 혼자 놔두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문화에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퍼드, 스튜어트, 에이컨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이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르치지 말고 아이를 길러서 자기 길로 가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가 늙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좋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아이를 훈련하고 좋은 길로 가야 할 길로 훈련시키는 것보다 이것이 어떻게 의미를 뒤집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손을 떼고 결코 거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아이와 당신은 계속해서 그에게 굴복하면 그 아이를 나쁜 길로 인도하게 되고 그 아이가 늙어도 그 자기 중심주의와 자기애적 행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요. 그가 가야 한다는 뜻으로 해야 한다는 히브리어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 자신의 방식일 뿐입니다. 의도적 모호성,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인 의미를 뒤집어 흥미로운 모호성을 불러일으킵니다. 속담은 이런 일을 모호하게,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하고 있는 걸까요?
동시에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잡는다고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아이를 허락하고 아이에게 결코 거절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두고 항상 굴복하고 아이를 망칠 그런 종류의 일을 한다면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 속담이 말하는 건가요?
그게 내 질문이야.
그가 말하는 것은 사실이다.
혼자 남겨진 아이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속담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직업적 관점, 두 번째 접근 방식으로 이를 직업적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 관점이었고, 그 다음에는 긍정적인 관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클리포드, 스튜어트, 에이컨의 관점이 있었는데, 이는 이를 뒤집어 그가 자신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도덕적 측면이죠.
이것이 바로 도덕적 견해입니다.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말이죠.
우리는 도덕적 견해를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말합니다.
두 번째 관점은 직업적 관점이다.
즉, 그의 방식은 아이가 자신의 운명을 위해 직업적으로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러면 아이는 평생 동안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직업 선택에 대한 현대의 불안은 아들이 종종 아버지와 같은 기술을 훈련받았던 고대 근동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대학에 입학하면 무엇을 할 건가요?
어디로 가고 싶나요?
당신은 이제 대학에 다니고 있으며 어떤 분야로 가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하는지에 관해 인생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와 함께 3년을 보냈고, 대학 졸업 후 3년 후에 마침내 그 사실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개업 간호사가 되었지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녀는 직업적인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 잠시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 문화에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직업 기회가 많이 있으며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결정을 빨리 내리지 못한다면 저는 원래 전기공학을 전공했고 수학을 배웠고 40, 5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되지만 우리 문화에서는 선택지가 많은 직업이라는 것이 젊은이들에게 어느 정도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셨고 사람들은 그를 목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3, 65.
그러나 마가복음 6장 3절에서는 예수 자신도 목수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 자주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의 길을 따랐습니다.
잠언은 직업 선택보다는 공예, 정직, 지혜, 공예, 근면, 악, 게으름의 문제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격 문제, 미덕, 성격 문제와 더 관련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프랜시스 에즈버리 소사이어티에서 7가지 미덕과 악덕에 관한 정말 흥미로운 시리즈가 있는데, 이 시리즈는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고,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프랜시스 에즈버리 소사이어티는 크레이그 키너, 데이비드 바워 및 기타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 에즈버리 세머네리와 함께 켄터키주 일모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회장인 테넷은 진정한 비전가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그래, 그러니까, 알았어.
개인적성, 개인적성관, 훈련은 아이의 고유한 능력과 관심에 맞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내고 그 관심과 사물을 향상시키고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토이와 오스테이얼리는 그것을 운명이나 운명의 요소로 보고 아이는 정해진 것을 위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나는 운명이 이것저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종류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알지 못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말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저는 전기공학을 전공했고 여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전기공학 배경이 제가 이 웹사이트와 그와 같은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과거에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셨는데 미래에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방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딜리지치는 이사야 10장 24절의 이집트인의 길이라는 인용문과 하늘에 있는 독수리의 길이라는 인용문을 사용하여 독수리의 길을 인용하여 특징적인 움직임 방식을 말합니다. 독수리는 아이의 독특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이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알아보는 좋은 교육학적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들 중 일부는 정말로 나는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고 항상 자연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농구 코치이기도 했던 정말 훌륭한 수학 선생님인 베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클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 가서 이 모든 수학을 시작했을 때 제게는 정말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항상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꽤 힘들었지만 어쨌든 여기 제겐 다른 아이들도 있었는데 제 말은 그들에게 수학을 강요하는 것만으로도 미친 짓이었을 거라는 뜻입니다. 저는 수학이 우주의 언어이고 신이 수학으로 우주를 창조한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에게 말하려고 하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적성은 컴퓨터를 사용하고 다시는 수학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전체 컴퓨터는 수학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 점을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길을, 그런 점에서 자녀의 길을 알아내는 것이 현명한 부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견해, 즉 개인적인 적성 견해를 내려놓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장소가 있고 히브리인의 길, 이집트인의 길, 독수리의 길은 그것에 익숙한 방식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흥미로운 점은 델리츠 씨가 그것을 다시 낳아 아이에게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아이가 아니라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서 갖게 되는 관심에 대한 것입니다. 개인적 요구. 이제 개인적 요구 관점은 이것이 제가 고전적으로 스튜어트 클리포드 관점이라고 명명하고 싶은 것인데 몇몇 다른 사람들은 잠언을 그 방향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이의 방식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훈련시킨다면 아이가 늙었을 때 아이를 망치게 될 것이고 결코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애적이어서 다시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치와 다른 장소와 사물에 출마하는 그러한 유형의 사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튜어트가 현명하게 지적한 해야 한다라는 단어는 본문에 없습니다. 그의 방식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는 스튜어트가 옳습니다. 그리고 잠언 19장이나 29장 15절에도 잘 들어맞습니다. 자식을 혼자 두면 어미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래서 잠언이 있었는데 그들이 제안하려는 말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잠언이 그렇게 가르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안하는 것은 아이가 자신의 길, 어리석고 자기중심적인 길을 가도록 내버려두는 부모는 아이가 늙어도 그 잘못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에 나오는 나르라는 용어는 가르칠 수 있는 젊은이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보와 연결되어 있지만 나르, 바보가 막대를 등에 짊어지고 바보가 갇히는 곳, 는 가르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나르, 아이를 훈련시키거나 아이를 바치는 것, 아이의 첫 사용을 축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말을 하고 그들이 아니요, 이것은 부정적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가고, 그는 어리석음에 빠져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잠언서나 다른 곳에서 나오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 되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마도 그런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길, 그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나를 기반의 견해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어 또는 어린이 기반의 견해를 말하고 싶습니다. 이에 따르면 나르로서의 그의 방식, 그가 나르로서 갖는 지위, 우리는 나르가 지위를 지닌 사람이었던 것은 나이가 아니라 오히려 지위와 책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오른팔인 나르와 같았습니다. 첫째, 유아가 아닌 유아교육을 지원합니다. 이 젊은이는 성인이 가까웠고 잠언일, 사할에 있는 이 지혜의 책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나르에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늦은 사춘기였으며 단순하고 지식과 지식의 지혜를 주라고 말했습니다. 재량권은 청소년에게나 젊은이에게나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우리는 아버지가 성적인 것이나 다른 것에 대해 경고하는 모든 것에 대해 경고하는 늦은 사춘기 청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훈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잠언이나 창세기 14장 24절에서 나르가 승인된 전사인 것처럼 처음 사용된 것을 축하하거나 헌납한다는 개념이 더 많습니다. 그는 아브넬이나 요압과 같은 용사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개인 보좌관입니다. 그리고 갑옷을 입은 사람이나 개인 비서, 책임을 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위와 존경의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나르에 기초한 견해인 잠언은 가족 구성원일 때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내 아들에게 조언을 할 뿐만 아니라 종의 처신과 종이 왕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 앞에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나르, 나어, 나고 말할 것입니다. 자신의 길을 가는 아이는 나르로서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길입니다. 따라서 이 나르는 예를 들어 잠언 17장 2절이 될 것입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종은 부끄러운 일을 하는 아들을 다스리고 형제 중 한 사람으로서 상속 재산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종이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잘하는 종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아들들은 실제로 아무데도 가지 않고 나쁘게 됩니다. 종이 실제로 형제 중 한 명을 대신하여 상속 재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9절에서는 종은 말로만 징계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깨달아도 응하지 아니함이라 하였느니라. 이제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고 싶습니다. 그리고 먼저 기차를 타다라는 뜻의 한옥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마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단어의 다섯 가지 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성전이나 건축된 제단, 또는 그가 처음으로 지은 남자의 집의 헌납이나 첫 사용의 시작 및 축하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 집이나 예루살렘 성벽, 느부갓네살의 동상의 초기 사용. 아마도 첫 사용을 축하하고 바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범위의 단어가 될 것이며, 우리는 일종의 교육적 방식으로 훈련하기보다는 초기 사용을 축하하거나 헌신하기 위해 협력하고 싶습니다.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세속적인 영역에서 세속적인 영역으로의 이동이 처음 사용된 것을 더욱 기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소년이 다른 영역, 즉 남성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는 아이를 훈련시키세요. 훈련을 시키세요. 훈련이라는 단어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처음 사용을 축하하거나 헌신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나어이며 어린 아이와 어린 나이에 아이를 키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분명히 그것은 부모들에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유년기 초기는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은 나르, 나어,
나르를 다루고 있습니다.
나르, 나어는 성인이 되기 직전 성인 영역으로 이동하는 젊은이입니다. 그는 좀 어리고 어리지만 아직은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를 소중히 여기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는 단순한 또는 단순한 그냥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그룹화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에게 좋은 단어입니다. 그는 경험이 없지만 그는 어느 정도 단계를 밟았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벤치마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나르이지만 전사도 아니고 족장도 아니지만 그는 수행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 사람이고 아마도 늦은 사춘기일 것이고 아마도 가신이나 신하일 것입니다. 나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마이클 팍스와 함께 겪었던 문제 중 스콰이어와 커데트를 사용하여 나를 올바르게 교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보유자 및 코어티어와 같은 새로운 단어를 만들고 싶지 않으며 그것들도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내 물건은 다시 들어갑니다. 하지만 나는 나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훈련받은 지위를 가진 사람인 것 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 그는 무기를 든 사람이거나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왔을 때 그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개인 조수입니다. 그래서 그는 준비된 것 같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스파이들은 아마도 재빠른 스파이 활동에 능숙할 것이고 민첩한 젊은 사람들도 그런 종류의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나르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늦은 사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번역, 아이를 훈련시키는 것이 그것이 말하는 것이 아닐 때 사람들이 유아 교육을 생각하도록 오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가야 할 길은 나르의 길을 따른다. 즉, 청년으로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어른의 세계에 들어가는지, 그 길은 마치 독수리가 날아가는 길과 같으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나르는 특정한 방식을 갖고 있으며 그는 자신의 방식에 따라 그러한 방식으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방식에 따라 이 세 가지를 종합하여 번역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정말 어설픈 번역이네요. 그리고 솔직히 서투른 번역을 싫어하는데 이제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끄럽고 아름답게 만들려면 내 부분에서 더 많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잠언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잠언은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시간의 스티치 하나가 9개를 절약합니다. 내 말은 사람들이 기억하기 쉬운 흥미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런 게 아니라 의미를 먼저, 의미를 포착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 우리는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다섯 단계에 대해 걱정할 것입니다. 그 당시처럼 시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현대 독자를 사로잡는 방식으로 작품을 만드는 것에 대해 걱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번역은 이렇습니다. 정말 만족스럽지 않아요. 확실히 번역이 서투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노력한 결과를 통해 많은 의미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어. 가는 길에 젊은이의 시작 / 입문을 축하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가는 길에 젊은이의 시작 /시작을 축하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몇 가지 의견이 더 있습니다. 현대적인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바르 미츠바, 바어 미츠바, 나 그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소년이 성인이 되는 것을 환영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리고 소년이 언제 남자가 되는지 사이의 전환기에 있는 통과 의례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했던 수업 중 하나에서 소년은 언제 남자가 되나요? 뒤에서 한 소녀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어쨌든 그런데 소녀는 언제 남자가 되나요?
그곳은 정말 재미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젊은이에게 지위, 즉 성인이 되는 것에 상응하는 존경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헌신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것은 성인이 되는 첫 걸음을 내딛는 것, 성인이 되는 것, 그리고 전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축하하고, 그 사람을 그것에 입문시키고, 그 사람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다음 단계로 받아들여졌고, 그는 성인이 되기 직전입니다.
이제 그는 아직 젊은 사람이지만 그 단계를 성공적으로 밟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것은 잠언의 나머지 부분과 일치합니다.
잠언은 바로 그런 유형의 젊은이, 경험이 없는 젊은이에게 지혜를 주는 내용입니다.
초기 사용이나 전용에 적합합니다.
그것은 젊은 사람에게 적합하고 그의 방식에 적합합니다.
이 세 가지 모두를 일관된 전체로 결합하고 부모가 젊은이들이 성인으로 성장할 때 실제로 그들의 편에 서서 축하하고 그들의 움직임과 늦은 청소년기와 사물을 축하하는 것의 중요성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아이들이 탐구하고 즐겁게 하고 실험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부모의 승인을 듣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모님의 지원이 뒤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도 기억하세요.
그러면 속담은 약속이 아니며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속담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다음 질문입니다.
잠언이 약속이 아니라면 잠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관한 완전히 다른 비디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축하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길이 의로운 자의 길에 있을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언 22장 6절을 가르치면서 아이를 마땅히 행할 길로 훈련시키라고 하는 테드 힐데 브란트 박사, 디아어, 테드 힐더브랜트입니다.